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과 예배가 끝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도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나이를 듦에 따라 그때보다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는 더어또어 배우고 또또 영적으로 지혜로워져서 여러분께 더어어 지혜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장을 다시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의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눈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4절에 집중될 예정이지만 문맥상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변의 다른 구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다시 한번 7절을 주의 깊게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뒤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게 하시도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 공고함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말이라는 곳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말.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주중에 계속해서 공고하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삶들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죄가 자신의 배당된 대가를 거두어가며 마귀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죄악의 본성은 자신의 목을 온전히 완수하여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겐 상처입고 부서진 마음과 공고함만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신 분들의 이름이나 또 모습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여기에 계신 많은 사람분들은 그렇다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달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어떠한 형제분이나 자녀분들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시고 특히 이전에 죄로 인해 자신들의 삶 역시 부서졌던 경험을 가지셨던 분이시라면 그 이후에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절망과 낙심 속에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혹은 그녀들에게 위로하고 그녀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적절히 전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간절히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위트와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의 말하는 기술에 달려있을까요? 이 말들이 인간의 독창성이나 특정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상담 수업이나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한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소망의 말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0장에서 이 구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 속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었듯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공고한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어떠하든지 또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에 상관없이 그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또께 그 묵상하고 공부한 자들은 그런 말들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요새님은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학자의 혀를 주시고 공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주실지 알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지상 사역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개요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그 은혜의 말씀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물을 마신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의 말씀에는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조언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통해 생명과 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나사렛에서의 유년기와 청년기 시기에 그분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그러한 위로한 말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르치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구절, 그 12살의 그 기록이 나와있던 그 시절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이전까지는 많이 알려져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기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히든 피어리에 대해 무엇을 하셨는지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개인적인 묵상을 시간을 가지셨고 또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르치고 마음이 공고한 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공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 교절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와 함께하는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과 또 그리스도께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은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메시아께서 공고한 자를 위한 말씀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 하나님이란 단어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있는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제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스승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그 스승이 아는 것을 배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분야 또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은 오랫동안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배웁니다. 오랫동안 그들의 그 스승님과 함께 그들의 기술과 또 지식을 배워가며 그 스승의 가졌던 기술과 지식은 제자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습득이 되어져 갑니다. 그 결과로 그들 제자들은 그러한 스승들의 기술과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제자의 혀 혹은 배운 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다른 기관이 아닌 혀라고 표현된 이유는 그분께서 공고한 자를 말로써 도와주신다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배웠다 하나 성부 하나님께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떠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이 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위격이신 하나님이고 또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또 배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 네, 사람의 완벽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자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신령한 진리는 천사나 혹은 마리아나 요셉 또는 어떠한 뭐 유명한 서기관이나 선지자를 통해 배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 받으셨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짐진 자 들을 위로할 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받으셨는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길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 신령한 진리를 전해주셨을까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메시아에게 진리를 가르치시어 그로 하여금 학자의 혀를 갖게 하심으로써 공고한 자들을 마땅히 도울 수 있는 말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대중 앞에서 설교하실 때나 또 개인적으로 가르치실 때에도 공고한 자들을 향한 영적인 말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어는 구약에서 네 번 언급되었고 그중 세 번의 언급은 공고하다는 의미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7장과 8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맞서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침략하여 그들의 곡식과 음식을 강탈해가며 그들을 괴롭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워 이스라엘을 지도하며 이러한 공격이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과 8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 속에서 몇몇의 미디안들은 도망을 쳤고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함께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추격을 할 때 뭐 어떤 물이나 또 음식을 마시고 쉬지를 못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숫곳이라는 곳에 방백들이 그 쉬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드온은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 다시 또 정복한 후 기드온은 사사기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나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떨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 살문나를 보게 하고. 여기서 피곤함이라고 쌓인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쓰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은 피곤하여 지쳐 있었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 지쳐있는 용사들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사무엘상 16장에서도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장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떠돌고 있었던 그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절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신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여기 2절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는 페인트라는 단어는 바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weary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같이 비슷한 단어인 피곤한 또 공고한 이렇게 같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만약 그 이사야에서의 그 공고함이라는 단어와 이곳 사막에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급히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종들과 종들의 그 모습, 피곤한 종들의 모습과 같은 말이라면 지금 이 성경 구절에서 사용되어 있는 공고함 또 피곤함이라는 단어는 정말 피곤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또 다음 주에 주중에서 이 다윗과 같이 가족들로부터 또는 자녀로부터 이렇게 그 도전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면 만나게 되신다면 더군다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참 그분들이 얼마나 피곤해하고 또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실 것인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희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러하신 분들을 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을 만날 줄 알지 못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슬픈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건 또 하나님을 알건 간에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오직 그분들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상처 입고 또 피곤한 공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로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그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런 말들을 배우게 하셨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말들을 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들을 배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함께 설명한 같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지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도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3절에 언급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바로 이러한 공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하였다 함은 부러진 갈대를 의미하며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면 연기가 나고 있는 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약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고 실망하여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고 삶의 문제와 짐으로 인해 삶이 눌려있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갈대가 상한 갈대와 같은 또는 이제는 불을 낼 수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렇게 상하여진 갈대들을 그저 그냥 잘라버리기도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손가락으로 눌러 그냥 쉽게 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곤고한 자들을 상하게 하거나 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신 그런 분들에게 이사야서 50장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로 위로한다. 이 말은 그저 그냥 말로만 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실 때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또 힘, 그리고 또 그러한 능력, 또 역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도와주러 오다 또는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는 의미도 역시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을지 알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그 공고한 자들이 그들의 삶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셨다. 사실상 예레미야 31장 25절을 보면 이 말하다는 단어의 어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언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고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기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지친 영혼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지도하여 새롭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또 격려해 주시기도 하며 강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지상사역 중에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 칭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보면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비로 나눈 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겨 여기서 은혜롭다는 단어는 신약에서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눈 바 은혜의 말을 기이 여겨. 여기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에 관하여 가르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채워 있었으며 삶의 문제들과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임에 대하여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기 망설여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어떠한 나쁜 감정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혹하거나 짜증을 내시거나 심실 굳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거칠거나 매너가 없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롭고 친절하셨습니다. 강단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셨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증거하면서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중에 드러내신 모습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원했던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한 예로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 니모데모와 삭개오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쳐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태도로 말씀하셨는지 또
나인에 있던 과부와 악령이 씌어있던 소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유께서는 정확한 시기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은 어디서 나오셨던 것일까요? 이사야서 50장 4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례가 되어 이 모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라고 말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그분이 가르치시고 나는 말씀이 결코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은호한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친 연옥에게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지닌 말주변이나 언어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말은 제자로서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배우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영문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성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깨어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던 30년 동안 매일 아침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깨우셔서 듣고 가르침을 받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친 영혼들을 위한 말들을 가지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헌신된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헌신의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어떠한 지속가가 묘사하였듯이 매일 아침 주님께서는 깨시고 나서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으나 아직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먼지가 나는 길가를 지나 도시 밖에 한가운데 한가한 곳으로 가십니다. 아마 강아지들은 꼬리를 흔들고 수탉은 그분이 지나실 때 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의 발걸음은 익숙해진 길을 따라 한적한 곳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적한 곳에 바위 길에서 또 때로는 조용한 개울가에 뜨게 앉으셔서 아니면 언덕 가장자리에서 휴식을 취하시며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며 묵상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신성한 진리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샘을 얻으셨고 다시 한번 그분의 정신과 마음이 이후 언젠가 설교하실 말씀에 더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이른 시간에 매우 소중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분주히 하루에 시작함을 발견하셨을 것이고 그 누구도 그분께서 어디에 다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다가올 어느 한 날에 그분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말씀과 지혜의 조언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미래의 소망에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아침을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보냄에 따라 더 소중하게 되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나사렛에서의 감추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메시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고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군중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선교하실 때 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실 때 그분은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나누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심되어 공고해진 분이시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건 또는 주님을 모르는 자이건 상관없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라 확신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천국이 여러분의 집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만약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와 구원자가 되셨다면 그럼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말씀 위에 지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론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 반석 위에 논가닥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이 지혜로운 자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고난과 공고의 짐을 마주할 때 여러분께서 예수님 반석 위에 예수님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고한 자를 위한 말씀은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배우셨고 또 그것으로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또 말씀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생각하실 때 그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란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학의 졸업장이나 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들이 부활 이후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 사실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또 위로의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것을 배우셨고 이전날의 사역으로 녹초가 되어서도 또 그리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홀로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가 예수님 닮은 말을 배우고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바쁜 삶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셔서 홀로 또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명의 제자로서 더 많은 시간을 앉아 있다면 더 많이 앉아 있을수록 우리의 말은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또 삶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의 헌신은 완벽한 주의 종들만이 하는 특별한 조항이나 요구사항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표준 커리큘럼이다. 여러분,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단둘이서 생명의 샘에서 물을 마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길에서 만나는 지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말들, 살리는 말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